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버리밭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병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네, 지난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요점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모세에 대해서 배웠는데 모세 일생은 이 40년 단위로 세 시기로 구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40년은 이집트에서 왕자로 살면서 제왕 교육을 받던, 즉 자신이 주어였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40년은 미디안에서 40년을 살면서도 자기 소유의 양 한 마리 없이 계속 장인 집에 얹혀 살던 시기, 즉 주어인 자신이 죽었던, 철저히 죽었던 기간이었습니다. 마지막 40년은 주어로 살던 그가 완전히 죽어서 하나님의 동사, 하나님의 태바로 산 기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자신이 주어로 살던 모세가 죽어서 하나님을 주어로 모셨을 때 마른 막대기처럼 쓸모없던 모세가 하나님께서 막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요절을 남송해 보려고 합니다. 예, 10장, 마가복음 10장 34절. 예, 이미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죠. 네,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네, 이제 또 100점을 오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예, 자신 있게 한번 해보실 수 있는 분은 계십니까? 네,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 아, 네, 한번 해보시죠. 네, 잘하셨습니다. 네, 잘 외우셨는데 당황하셔서 잠깐 실수하시긴 하셨지만 잘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 중에 또 하실 수 있는 분? 네? 아, 214구역.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한번 해보시죠. 네. 네, 아유, 잘 외우셨습니다. 네, 몇 구역이시죠? 302구역.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네. 모세가 그의 아들과 그의 아들 다기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갔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네, 아멘. 네. 자, 오늘 예, 엘리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 자, 3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시기 전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떠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적 상황을 그려놓고 있는데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4절입니다. 이 영적 상황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을 요를 노하게 하셨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에일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급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네,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6대 왕에서 7대 왕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6대 왕은 오므리고 7대 왕은 그의 아들 아합입니다. 성경은 오므리와 아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네, 먼저 오므리를 보시면 그 앞절에 25절, 26절에 보면 첫 번째 오므리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악을 행하되 그 전 사람들보다도 더욱 악을 행한 사람이었다. 그럼 26절에 보면 여로보암은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죠. 예, 초대왕입니다. 근데 이 초대왕이 이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초대왕부터 악한 왕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였다. 이 여로보암이 짓고 있는 지었던 그 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아합을 한번 볼까요? 30절입니다.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네, 오므리가 그 전의 왕들보다 악을 더 행했는데, 그러니까 오므리가 이전의 왕들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악한 왕이었는데, 아합은 예 더 악한 왕이라는 표현이죠. 자, 31절에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 예, 여로보암이 짓는 그 죄를 가볍게 여겼다.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더 악한 일을 행했다. 예, 그런 말이죠. 자, 31절에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였다. 예,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이방 민족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을 가지고 와서 섬겼다. 그리고 32절부터 33절은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다. 예, 여호와 하나님을 대체해서 바로 이 바알을 그들의 신으로 예, 대체해버렸다라는 그런 말이죠. 자, 34절에 보면 히엘로 하여금 여리고를 재건하도록 했는데 이 여리고 성을 재건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존재인데 누구든지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고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라고 여호수아 6장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바알은 이 히엘로 하여금 이 여리고성을 재건하도록 했고 그 히엘에게 바로 그 저주가 그대로 성취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내용은 악이 점점 더 강성해져 이 아합대에 이 최고조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악의 속성을 아주 잘 들여다볼 수 있는데 악은 결코 스스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작아지지 않습니다. 악의 속성이 확장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악의 줄기를 자른다고 해서 악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악의 뿌리를 찾아서 그 고난을 철저히 제거하려는 이 결단과 실행이 있어야지만 악은 강성해지지 못하고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은 이 아합 왕이 등단함으로 통해서 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고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자, 4번 열왕기상 17장에서 19장은 엘리야와 관련된 사건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사건들을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러 임무를 주신 장면이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렵에 한번 답해 보십시다. 자, 17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길라세 우거하는 자 중에 딥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네.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 엘리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길라앗에 우거한다는 것과 디셉 사람이라는 것뿐입니다. 네. 길라앗은 이 요단 동편 이 야르뭇강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 그 근처에 있는 그 강과 아르눈강 사해 바다 근처에 있는 그 강 사이에 있는 지역이라고 추측합니다. 이 딥셉 사람이라는 말은 딥셉 지역 출신을 말하는데 위치는 분명하진 않지만 요단 이 동편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의 이름을 통해서 이 엘리야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 엘리야의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이름을 통해서 그의 이전 삶이 어떠했고 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앞으로 어떻게 일하실지 추측이 가능합니다. 엘리야는 여호와를 주로 모시고 살아온 사람이라는 것을 그 이름을 통해서 한번 추측해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온 우주의 하나님이심을 알리기 위해 일하실 것임을 그의 이름을 통해서 예고하고 계십니다. 자, 엘리야는 악한 왕 아합에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예, 이로 통해 보건대 엘리야는 이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이 말을 전한 것으로 보아 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아주 특심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의 지위, 능력, 지식, 배경 등을 기준으로 사용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뛰어난 배경을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보시고 사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때 그의 모든 배경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가뭄으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까?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기후는 건기와 우기로 나눠지는데 약 6개월간 지속되는 이 건기 때에는 이 밤중에 내리는 이슬이 그나마 농경에 필요한 최소한의 그 수분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비만 내리지 않게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고 경고한 것입니다. 녹음을 주산업으로 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 경고는 죽음과 아주 직결된 그런 심각한 저주입니다. 이 바알은 하나님의 바알은 이 가나안의 비, 바람, 이 폭풍을 조절하는 신인데 특히 비를 주관해서 인간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으로 여겼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는 비와 이 이슬을 내리지 않겠다고 하신 이 말씀은 이 비를 주시는 분이 바알인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신지를 또 이 풍요를 주시는 분이 바알인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신지를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함이었습니다. 자, 2절부터 4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고 그 시내 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1번 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리 시내가에 가서 숨으라고 하셨습니까? 굳이 숨지 않아도 죽이지 못하도록 당당하게 맞서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숨으라고 하니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론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방법이 가장 이상적인 것 같아도 미처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최상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방법 안으로 하나님을 끌어들이려 하기보다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최선입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순종을 배우게 하셨고 엘리야는 순종을 했습니다. 자, 5절부터 6절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하나님은 왜 까마귀를 통해 엘리야를 먹이셨습니까? 레위기 11장 15절에 보면 성경에서 이 까마귀는 부정한 새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또 까마귀는 시체와 썩은 것을 먹는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 엘리야를 먹이셨습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면 그 어떤 것도 본성을 거슬러서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정하다 여기는 동물이나 사람을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십니다. 뒤에 나오는 이 이방 여인 사르밧 과부도 같은 경우입니다. 네, 7절입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시내가 말랐다라는 이 말 속에는 어떤 역설적인 의미가 담겨 있겠습니까? 그리 시내는 요단 이 동편에 있는 곳으로 추정이 되는데 우기에만 물이 흐르고 금기에는 물이 말라버리는 그런 지형입니다. 와디라고 하기도 하는데 비가 오지 않자 당연히 그리 시내는 물이 말라버렸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저주입니다. 그러나 이 장면은 그리 시내의 물은 말랐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은 결코 마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역설적인 의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기 위해 징계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징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마치 이 완전히 말라있는 이런 시내와 같다 할지라도 우리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은 결코 마르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5번. 예, 17장 8절에서 24절은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사건이 그려져 있습니다. 한 단락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8절과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땅에 비가 내리지 않자 이 그리시네 땅에 비가 내리지 않고 이 그리시네 가의 물이 말라버리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시돈에 속한 사르밧의 한 과부에게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부를 감동시켜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도록 일러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시돈은 아합왕의 아내인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한 이방 땅이고 쫓기고 있는 이 신세에 이 그리로 간다는 것은 적진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곳으로 보내신 것일까요? 이 등잔빛이 어두워서 그리로 보내신 것일까요? 여러 가지 뭐 추측해 볼 수는 있지만 한 가지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를 아주 관심 있게 보고 계시지만 돌보고 계시지만 동시에 사르밧 과부도 주목하여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자, 10절부터 16절까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의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엘리야는 과부를 만나 물과 떡을 요청했습니다. 그 과부는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이 가지고 있는 전부라고 말을 하고 그것으로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고 본인과 아들이 함께 죽으려 한다고 했습니다. 이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해서 이 살림이 바닥이 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기 때까지 이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참 황당한 요청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면 절대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가부는 쉽지 않은 그 요구를 수락했고 그 결과 엘리야의 말대로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현장은 참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어쩌면 이 과부의 상황이 이해될 만큼 힘겨움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래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직하라고 말씀하시고 정말 믿고 싫은 사람을 용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요구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때 우리가 생각지 못한 기적이라 느끼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17절부터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정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으로 데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으라 하니라.
과부에게 또 다른 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해지다가 결국 죽게 된 것입니다. 과부는 엘리야를 원망했습니다. 과부는 당시 신에 대한 일반적인 그 관념처럼 질병과 죽음을 죄에 대한 그 신의 형벌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 원인 제공자라고 여겼습니다. 즉 엘리야가 자신의 죄를 기억나게 해서 결국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자신의 아들이 죽게 되었다고 믿은 것입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하죠? 예, 엘리야는 이 과부에게 아들을 받아 안고 다락에 올라가 침상에 누이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떠났던 아이의 혼이 다시 몸으로 돌아와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본 과부의 고백이 24절에 적혀 있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일하시는 중에도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는 이방 땅에 거주하고 있는 한 마을의 한 과부를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그녀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 엘리사를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나같이 작고 무명한 한 인생을 눈여겨 볼 리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눈 밖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장 20절에서 40절에는 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 사건이 그려져 있습니다. 물음에 대해 답해 보십시다. 네, 우리가 이미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읽지 않고 이 질문에 대답하면서 설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 무엇을 요청했습니까? 엘리야는 아합을 만나서 대결을 요청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각각 450명과 400명, 도합 850명을 갈매산으로 불러모아서 누가 이스라엘의 진짜 신인지 한번 대결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대결을 지켜보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을 때 엘리야가 백성에게 한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엘리야는 그 광경을 지켜보기 위해서 모이던 사람들에게 여호와와 발 양쪽의 다리를 거쳐서 너무 끌리지 말고 하나를 선택해서 따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아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파신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어쩌면 그 중간 사이에서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대결 방식은 어땠습니까? 대결은 소를 가져와서 여러 조각으로 나눈 후 불 피우지 않은 장작 위에 올려놓고 바알신과 여호와에게 불이 내리도록 기도해서 불이 내리는 것을 통해서 진짜 신을 가리자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바알 선지자들 입장에서는 이 대결 방식에 아마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이 엘리야의 제안을 어리석다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바알은 비, 바람, 이 폭풍의 신이었기에 이 번개로 불을 만드는 것은 아주 손쉬운 일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결이 오히려 지켜보는 이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참 신임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예, 바알 선지자들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 바알 신에게 기도했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혹시 모를 이 핑계를 미리 다 차단하기 위해서 네 개의 항아리를 이용해서 이 조각난 소를 올려놓은 그 장작 위에 물이 아주 흠뻑 묻도록 12차례 그러니까 네 개의 항아리를 세 차례, 그러니까 12번이죠. 예, 12번 물을 붓도록 했습니다. 물이 얼마나 많았든지 옆에 도랑을 파괴했는데 그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연한 방법으로도 결코 불이 붙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초자연적인 어떤 방법이 아닌 다음에는 결코 불이 붙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불이 내렸다면 예, 그 불을 내리게 한 신을 이제는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이었고 엘리야가 여호와께 기도했고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주위를 불로 다 태웠고 옆에 파놓은 도랑에 가득 찬 물들도 다 말라버렸습니다. 자, 2번 백성의 결론적인 백성의 결론적인 반응이 이제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39절에 나와 있는데 3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8장 네, 39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네, 하나님은 이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은 바알이 아니다. 가나안이 바알을 그들의 풍요의 신을 여겼고 비를 내려주는 그들의 참된 신을 여겼지만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주 그들의 신이 됨을 아주 선명하게 잘 보여준 그런 대결이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믿는 신이 진짜인지 확인해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들에게 이 하나님을 보이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믿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는 기적임은 자주 놓치고 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살 것을 요구하고 계시고 그 일을 통해서 세상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게 됨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일 후에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을 처단했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다시 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7번. 네, 19장 1절에서 20절은 탈진한 엘리야의 모습과 그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려져 있습니다. 한 절씩 혹은 한 단락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과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리라 한지라. 아, 이세벨은 지금 현장에 없었습니다. 이 대결하는 그 현장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결이 굉장히 궁금했겠죠. 예. 아합은 이 대결이 끝나자마자 이 이세벨이 있는 곳에 가서 이세벨에게 그 상황들을 다 설명을 합니다. 예.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이 죽었다는 얘기도 합니다. 이세벨은 대신 뭐 그의 신이 진짜 신이라고 믿었기에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이 분노하여서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달려들었습니다. 이런 이제 기적의 상황들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전해 듣고도 이 이세벨, 아합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강력한 분노를 지금 쏟아붓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5절 상반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 좀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능력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예, 엘리야는 두려워서 도망쳤습니다. 이 3절에 형편을 보고라는 이 말이 지금 영어 성경과 새번역 성경에는 두려워서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입니다. 앞 사건에서 이 죽음을 무릅쓰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경고를 말했던 엘리야. 또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런 기적들을 여러 번 지켜보았던 이 엘리야의 모습에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고 예상할 수 없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엘리야는 아마도 그래도 이 정도의 이적이라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보여주셨는데 이 정도의 이적이라면 분명히 아합과 이세벨도 조금은 달라졌을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달라진 기미가 보이지 않자 엘리야에게 보이기 시작한 것이 있었는데 두려움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두려워서 이 100km가 넘는 이 거리에 있는 부엘세바, 유다의 최남단선에 있는 그 지역까지 도망쳐갔습니다. 게다가 이 광야로 들어가 강렬한 이 햇볕 아래 하룻길쯤 가서 이 로렘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이유는 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라는 이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열심히 최선을 다했지만 이 사명을 잘 완수한 그런 조상들에 비하면 자신은 아무것도 이뤄놓은 게 없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사약에 대한 실패였다고 스스로 간주하게 된 것이죠. 이 4절에 넉넉하오니라는 말은 할 만큼 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또한 경험하는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오묘한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또 한순간 이 절망 속에 빠져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서도 한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반응할 것이다. 분명히 이렇게 반응하셔야 하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을 때 내가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일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앞세워야 할 그 순간에 내 생각, 나를 앞세우면 사단은 그 틈을 헤집고 들어와서 이 하나님을 의심케 하고 인생을 무너뜨리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계속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5절 하반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어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은 지금 그 영적 침체에 빠진 이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일단 지친 엘리야에게 육체적 또는 정신적인 쉼이 필요함을 아셨기 때문에 로렘나무 아래에 누워 잠든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 쉼과 음식을 주시며 어루만지고 격려하셨습니다. 인생의 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쉼이 없으면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적절한 육체적 쉼과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한 이 영적인 쉼을 가질 때만 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고 지친 영혼이 지친 육체가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도 주님 앞에 누우면 주님은 십자가 그늘 아래로 인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에겐 십자가 그늘 아래가 참된 안식처입니다. 찬송가 415장에 보면 십자가 그늘 아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 심히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안식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력을 회복한 엘리야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부르셨습니다. 엘리야는 이 40주 40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하였습니다. 호렙산은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곳입니다. 이곳에서 모세를 불러서 사명을 주고 새롭게 하신 곳입니다. 그랬듯 엘리야를 이곳에 부르셔서 역시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사명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사명자가 따로 있고 또 지켜보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명자로 살며 이 탈진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격려하신 후에 이 하나님의 산 호렙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우리를 부르셔서 늘 사명을 새롭게 하십니다. 9절부터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호렙산에 이른 엘리야는 그곳에 있는 굴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물음입니다. 이 물음은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이 자신의 사명을 잊고 있는 이 엘리야로 하여금 스스로 그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물음이었습니다. 엘리야의 대답은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기고 순종했지만 변한 게 하나도 없고 결국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라는 대답이었습니다. 11절에서 1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일어나 그 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밖으로 나가 산 위에 서 있으라라고 하셨습니다. 엘리야에게 나타나에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강한 바람, 지진, 불을 일으키셨지만 이 강한 바람, 지진, 불로 엘리야를 찾지는 않으셨습니다. 즉 두려워할 만한 이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엘리야를 찾은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세미하다는 단어는 이 부드럽고 조용하다, 작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적과 같은 이 외적 현상을 통해 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분이시지만 또한 이 부드럽고 조용하고 이 작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변화시키시는 분임을 이 엘리야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바로 이것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외적으로 보이는 이적이라는 이 아주 스펙터클한 이 방식이어야만 역사와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무너지자 침체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엘리야에게는 아직 성장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역시 이 하나님의 이 스펙터클한 이 방식으로서의 임재를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그런 방식으로 드러내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시고 인도하십니다. 기적만을 찾으려 하지 말고 말씀 속에서 주님과 깊이 교제를 나누고 그 치밀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이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를 찾아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보다 더 강력합니다. 예, 13절부터 14절입니다. 엘리야가 듣고 그곳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군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한 엘리야는 두려워서 그릇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9절에서 물으셨던 그 물음으로 엘리야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다시 한번 스스로 깨우칠 기회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너는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십니다. 그 이유는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계속 돌아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반응은 여전히 10절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15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멜 무홀라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열두 교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열두째 교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네가서 그릇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쉼과 재충전의 시간을 주시고 또 새롭게 엘리야를 만나주신 후에 새로운 사명을 구체적으로 일러주셨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명을 일러주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 길을 돌이켜라는 말씀을 먼저 하셨는데 이 말은 이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곳으로 가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 말은 동시에 삶의 방향, 삶의 태도를 전환하여 다시 있던 그 자리로 돌아가라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는 것이고 둘째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야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는 것 이 세 가지였습니다. 즉 이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할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바로 동역자를 세워주셨습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입맞추지 아니한 7천명을 남겨주셨고 두 번째 엘리사를 조력자로 붙여주셨습니다. 드디어 엘리야는 다시 순종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무조건 이 오랜 쉼이 회복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적당한 쉼을 주시지만 다시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하여서 우리가 있던 그 자리로 우리를 되돌려 보내십니다. 적당한 쉼 후에는 또다시 이 사명자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살아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로이 홀로 사역의 길에 두시 않으셨습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입맞추지 아니한 이 7천명과 이 엘리사처럼 항상 이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한번 곰곰이 되짚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삶에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동역자를 붙여주셨고 지금도 붙여주고 계시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엘리야 한 사람의 성장에도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단지 그를 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이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성장하도록 진통의 과정을 겪게 하셨습니다.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오늘 배운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십시오. 1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러 이적을 일으키심은
이스라엘을 살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민족을 살리기 위해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 각자를 부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역할은 기도로 때로는 눈물로 주님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은 이 어떤 변화도 일으킬 수 없는 연약한 그런 존재같이 보여도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셨다는 것과 또 능력의 주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믿고 순종하면 그곳이 새로워지고 살아남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2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돌보시기 위해 이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셨지만 동시에 그 과부와 아들을 살리시기 위해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 성령님의 인재를 구하며 최선을 다해 그 사람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엘리야의 깨어지지 못한 자아를 죽이시고 더 성숙한 이 사명자로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하고 그 능력의 통로로 쓰임받았다고 하여서 늘 견고한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무너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엘리야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엘리야의 성장과 성숙을 눈여겨보셨습니다. 아직 깨어지지 않은 그의 자아를 죽이심으로 더 성숙한 사명자로 살아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도 동일하게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서도 영적 침체에 빠져있는 듯한 나의 모습에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직 깨어지지 못한 나의 자아를 죽이시고 분명히 더 성숙한 사명자로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2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멈춘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고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 자연이나 사람들을 통해 또 책을 통해 하여튼 모든 것을 통해 우리 마음의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시지만 특별히 이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 말씀을 통해 다가오십니다.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읽고 묵상해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네, 3번, 오늘 공부를 통해 깨달은 것이나 결단한 것을 정리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 엘리야를 부르셨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은 한 과부와 아들을 살리기 위해 엘리야를 부르셨습니다. 또한 깨어지지 않은 자아를 죽이고 주님 안에서 다시 살리심으로 더 성숙한 사명자로 세우기 위해 엘리야를 부르셨습니다. 주님, 우리 또한 같은 이유로 부르시고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 두심을 믿습니다. 있는 그곳에서 기도로 때론 눈물로 주님의 씨앗을 뿌리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공동체가 살아나고 우리를 만난 그 누군가가 살아나고 또 죽지 못한 내 못난 자아가 죽음으로 주님 안에서 나 자신이 새롭게 살아남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더 성숙한 사명자로 세워가시는 주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기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기며 더 성숙한 사명자로 서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구역장님들과 권찰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